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또한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내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아니하신다. 또한 우리가 시험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만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시험을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잠시 생각했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 주시고 또 시험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또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당한 그 시험, 그 고난을 이제 해결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것을 피할 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심으로 그 시험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 되는,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다면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 그런 의미로 피할 길을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직도 그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시험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왜 지금 피할 길을 주시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피할 길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어려운 상황,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피할 길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됩니다. 피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지금 당한 고난과 환난, 그 어떤 어려움도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 어떠한 시험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시험은 우리에게 이제 시험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에 당당히 맞서 싸워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시험의 문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깨닫게 될 때 어떠한 시험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는 다 해결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의미에서 감당할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그 광야길을 행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지요. 내가 너희들로 40년 광야길을 그렇게 다니게 한 것은 너희들을 낮추고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시험이 바로 우리를 낮추시는 시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광야 40년 동안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자기 자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를 낮추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환경 가운데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무능한 존재이고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 자신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낮아짐이 바로 시험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시험을 다 이겨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참된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야지 되는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고린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많이 오해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많은 오해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할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게 되는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을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도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특별히 바울은 그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앞 여러 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10장에 대해서도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물을 먹는 그 제사하는 제물을 먹는 그 내용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그 이방인의 제사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라는 그 의미를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또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가 과연 그것을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는 그 앞에서도 그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와가지고 우상 제물 먹는 거 이거 안 좋으니까 그리고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니까 그걸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왠지 앞에 부분하고 좀 안 맞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 속에서 사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에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우상 숭배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그 다른 신의 모양, 모습, 그 양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출애굽기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우상을 어떤 새긴 우상,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 이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논쟁이 많이 됐던 것이 카톨릭에서 마리아 숭배하는 그 우상들 많이 만들잖아요. 형상들. 그런 거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최근에는 이 강단에 십자가 붙이는 게 우상이냐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꽤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제일 우상이다라고 다가오는 내용이 어떤 거죠?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제사 관련해서 아마 우상에 대한 생각들을 제일 많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상 숭배라는 기준은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 절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다른 신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상을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 우상이라는 것을 어떤 외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신은 우상 숭배와 상관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뭐 나는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절에 가서 내가 그 부처상 앞에서 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상 숭배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없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상이 어떤 것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이 우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 내가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였는데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말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쉽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어려워서 지식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지 않게 되면 바울의 말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바울의 말은 계속 똑같은 한 가지 이야기밖에 하고 있지 않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될 때 무엇이 우상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들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면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셨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신 이유도 우리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것,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오해의 가장 시작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귐이 나의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세상의 생각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사귀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요즘 정치계를 보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힘 있는 사람과 친하려고 하는 것. 그 힘을 내가 도움받아서 내가 힘 있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조차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교회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뭔가 하려는 생각조차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더 철저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이거든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실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 나의 죽음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을 완전히 다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부활의 생명을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자꾸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존재 가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끝까지 내가 죽은 존재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그 생명을 힘입어서 사는 능력 있는 나, 가치 있는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지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그 모습, 완전히 죽은 자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그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오해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뭔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 뭐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포함이 되어서 내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죽은 존재임을 깨닫는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그 일을 가지고 나의 자랑으로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내세우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내가 내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외적인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열심히 있다, 열심히 없다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것이 보여지게 될 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판단해서 내 자랑으로 절대 내세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십자가 앞에 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잘 이해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지금 바울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세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는 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다 한 몸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좀 연결이 되세요? 아니면 도무지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그냥 뜬금없이 그렇게 들리세요? 우리는 보통 우상 숭배와 한 몸의 관계를 서로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상 숭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상을 가지고 섬기고 또 뭐 제사 지내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지금 뜬금없이 한 몸의 관계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울의 말을 지금껏 고린도서를 많이 읽으셨지만 정말 바울의 말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늘 다시금 생각해 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과 한 몸에 참여된 자임을 아는 것과 어떤 연결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몸의 관계 속에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다 한 몸이고 한 떡에 참여한 자들이다,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성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도들, 우리들 각자는 바울의 이야기대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지체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는 이 관계가 생겨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지체의 관계, 우리 각자가 다 몸의 지체다라는 것을 올바로 알고 있다면 한 몸의 관계라는 것은 내가 그 몸의 지체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체, 우리 몸의 지체가 참 많이 있는데 어떤 지체가 더 낫다, 더 못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로는 뭐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은근히 그런 생각하죠. 그래도 좀 드러나 있는 얘들이 좀 나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하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체에서 특별히 무엇이 더 낫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손이 하는 일을 어떤 다른 지체가 할 수 없습니다. 눈이 하는 일을 다른 지체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지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다른 지체가 하고 있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그 일들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서로 대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다 귀중한 거예요.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더 낫다, 낫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체된 관계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든다면 지체라는 것은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지체입니다. 아무리 이 손이 능력 있는 손이라 할지라도, 정말 마이다스의 손이다 할지라도 이 손이 몸에 붙어 있을 때 능력 있는 손인 거죠. 이게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흉물스러워요. 몸에서 떨어져 나간 한 지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참 보기 좋지 못한 모습이고 그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몸된 지체의 모습이거든요. 바울은 지금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몸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몸의 지체로 존재할 때 어떤 자가 되는 거냐면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미 죽어있는 자들, 죽은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살아있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몸에 속하지 못한 자들은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살았다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살았고 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자인 것이 아니라 그 몸에 붙어 있다라는 것 그 자체, 몸의 지체임인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존재로 존재하게 되는 하나님의 몸의 은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이미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와 몸에 참여한 자들로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에 지체된 자들이 바로 이미 거룩한 생명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이고 영원한 부활 생명 가운데 참여되어 있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참된 은혜의 모습인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몸의 관계로 존재하고 있다, 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상에 대한 지식을 잘 못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우상 제물을 아주 꺼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이 있어서 우상 제물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 없이 편안하게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닌 것 알기 때문에 또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있고 없고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고 없고가 과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신앙이 좋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뭔가 자꾸 이렇게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져야지 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는 죽은 자들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산 자가 되었다라는 이것만이 늘 분명하게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못한 사람이고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타인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기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 한 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그러한 생각들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바울은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몸의 관계를 가지고 온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우상이라는 것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자신을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자로 인정하고 그러한 위치로 만들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무엇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많이 듣고 늘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죠.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탐심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탐심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우상 숭배 하시는 분들이에요? 분이라고 표현하기도 참 그러네요. 그죠? 교회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좀 쑥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상 숭배에서 자유해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늘 그렇게 먼저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이 우상 숭배, 탐심은 우상 숭배들 숭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들을 탐심이라는 것으로 몰아서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탐심이 구체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위의 것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탐심이라는 건 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니까 땅의 것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탐심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모습,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과연 땅에 있는 것 아닌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여전히 그러면서도 위의 것을 찾으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찾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 앞에는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하자라고 이야기하고 탐심은 우상 숭배니까 이런 것들 다 버려라라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되겠다, 탐심을 버려야지 되겠다,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들은 자꾸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 이제 이거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도가 이거 안 좋은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이 분명 나쁜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시험한다라는 그 이야기는 율법 너희들이 잘 지켜? 내가 이제 시험하고 있으니까 이 표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 어떤 존재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자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말씀 앞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자임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 이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나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굳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들이 성도들을 그런 모습으로 자꾸 끌고 가요. 그렇게 북돋은다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더 기도하고 한 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두 시간, 세 시간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면 그 힘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도무지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지금 하라고 열심히 지금 북돋우고 있다고요. 우리는 먼저 내가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이 내려놓아질 때 이게 쉽게 내려놓아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결심한다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도 만드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건요 여러분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는 자들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자기 부인,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될까 그렇게 신경 쓰면서 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게 될 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을 우리가 오해해서 뒤집어 보게 되면 다 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뭔가 해야 될 말씀으로 자꾸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인간이 뭔가 신 앞에서 열심을 해서 그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 이게 바로 종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다 땅의 것 추구하면서 살잖니? 그 얘기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우리가 바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탐심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한 몸의 관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몸의 지체인 관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동일하게 연결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 한 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탐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가시냐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춰져 있었던 그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게 들어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 것이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더 은혜의 깊은 자리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말씀 앞에서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여러분 의미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젠 그런 삶 안 살아도 된다 그 차원에서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충성되고 더 열심되고 더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라는 의미에서 내 자신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그것을 알아간다는 의미에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몸 이룬 지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를 또한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알아가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 이 바울의 이 의도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분명하게 깨달으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 그리고 그러한 내 자신의 존재를 알았을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더 분명히 알아야지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한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임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존재, 여전히 세상의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러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도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 없다. 피할 길 주신다. 바로 우상 숭배를 피하는 그 길, 그 피할 길이 바로 어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라는 그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너희가 피해라 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어떤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여러분들이 피하라라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참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몸된 교회, 한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올바로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든 자랑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로 우리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로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자리임을 누가 가장 아시는 거예요? 누가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얻고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가장 회방꾼이 누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 자신인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일 큰 회방꾼인 거예요. 제일 큰 장애물인 것이고, 그것을 올바로 알게 될 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원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될 때 그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더 간절히 추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간절히 추구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 자신의 모습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온전히 내려놓아지는 그 모습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이것이 참된 성도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참된 회방꾼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그것만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위의 것을 소망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